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종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PC방으로 향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 속에서 군주가 된대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쪽이 현실인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이 군주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삶에 돌아와서도 자기가 군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세우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고 또 때로는 세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 이제 이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관심도 독차지하게 되고 꼭 그 가정의 자식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강아지에게 가던 그 사랑이 아이에게 가잖아요.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향하게 되는데 그 애완견이 질투를 한다 하더라. 저 아이가 태어나더니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한 번씩 가서 아이를 꽉 깨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완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울 앞에 비춰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강아지야. 그걸 가르쳐줘야지.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산다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해지면 또 삶이 여유로워지면 어느새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그때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해질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고장난 저울과 같다고 합니다. 고장난 저울은 바늘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르죠. 정상적인 저울은 물건을 올려놨다가 내려놓으면 제로로 다시 바늘이 되돌아오지만 고장난 저울은 한번 올라가면 바늘이 제로로 내려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 개 지역이 한 지역이 돼 있는데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스탄 나라예요. 예. 그 나라가 이제 한 지역이 돼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세 개 지역이 사실은 한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뭔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갈등도 있고 벽도 있고 일을 할 때 함께 하기는 하지만 왠지 자기 주장들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역자 모임을 전체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7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좀 시간을 멈춰놓고 싶었습니다만은 시간은 자꾸만 가고 그래서 또 여러분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을 다 풀어서 내어놓다 보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역사하게 되고 서로서로 마음을 내놓고 마음을 비춰보다 보면 서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난 것 같고 서로 판단도 되고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피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서 자유롭고 사람을 의식할 게 없고 사람에게 매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참 평안하고 평온하고 자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에스더 4장에 나타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만 멸해야 될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왕을 대적하는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리가 있나이다 해서 왕의 의인을 찍은 조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조서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조서가 붙여지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고 무수한 유다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왕궁의 삶을 사는데 수산성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유다인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그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에스더도 유다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왕후라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왕궁에 사는 동안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냈고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거절하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안 돼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요.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됐고 규례에 매여서 에스더는 왕궁의 왕후로 살면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 자,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유다인을 멸하는 그날이 됐을 때 에스더는 안전하지 않아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왕후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아요. 유다인이라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도록 돼 있는데 에스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왕후인데 내가 왕궁에 있는데 감히 나를 누가 해야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스더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에스더가 왕궁의 삶에 젖어서 편안하게 육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동안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사는 길은요, 유다 민족이 사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이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찢어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취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기를 새로운 조서를 써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고 모르드개에게 반작을 베풀게 되고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게 돼. 유다인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때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는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조서가 유다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왕궁의 삶에 젖어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 육신의 삶에 젖어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에스더의 마음에 어인이 찍힌 조서 초본을 봐도 감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라는 왕궁에 갇혀서 육신의 삶에 젖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신을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지. 중요한 건 에스더가 새로운 조서가 써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능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아요. 뭘 안다고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대충 산 사람들은 몰라요.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며 열심을 내본 사람들은 결론이 와요. 어떤 결론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고를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그 사실을 알아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진 결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 때문에 가책을 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죄는 사해지지 않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가 사해지려면 값이 지불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도둑이 되겠지요. 아니면 그 물건 값을 반드시 언젠가 가서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너희가 이걸 지키면 천대의 복을 받고 범하면 3-4대 저주를 받는다. 실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면서 뭘 깨우쳐주고 싶었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뭘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34절에 그들이 나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싶었는데요. 새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날 이후에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억해요? 우리는 기억하죠, 그죠? 만약 우리도 기억 못하면은 이제 예수님 내 죄 사했다 그래도 도대체 무슨 죄를 사했다는 거지? 정확하게 성경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 장이 서잖아요. 겨울인데 어머니가 오일장에 가셔가지고 실타래를 사오셨어요. 저보고 이렇게 잡고 있으래요, 실타래를. 실타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모나미 볼펜 껍덕 있죠? 예. 모나미 볼펜 그, 예? 베롱 거기다가 막 실을 감으시는데 제가 이걸 잡고 있으려니까 팔도 아프지만 어머니가 실을 막 감는데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똑바로 잡으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려니까 팔이 아프니까 다리를 올려가지고 다리 위에 턱 얹고 또 하는데 그래도 팔이 아픈 정심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정심 준비하러 간 사이 저는 어머니가 하는 그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발에다가 실타래를 떡 이렇게 벌리고 끼워놓고 제가 막 실을 이렇게 감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쭉 당기니까 이게 쭉 좁혀지더라고요. 쭉 당기니까 이제 이렇게 좁혀졌어요. 또 쭉 당기니까 공이 됐어요. 그리고 감아가지고 쭉 당기니까 뚝 떨어져 버리고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끊어진 실 그 끝을 찾는다고 이래 땡기고 저래 땡기고 요래 땡기고 이랬다니까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쪽 구석진데 던져놔버렸어요. 정심 다 먹고 설거지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실탄이 어디 뒀나? 그런데 저기요. 완전히 꼬여버린 그 공처럼 뭉쳐버린 그 실타래를 이제 어머니가 받아들으시더니 세상에 어머니 손은 너무너무 거칠었거든요. 금이 쫙쫙 가버렸고 그 손마디마디 그 껍질이 아주 단단한 괭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푸는 건 내가 꼬막 쪽에 부드러운 손으로 풀어야 잘 풀어질 것 같은데 제 손에 있는 동안 다 엉켜버렸는데 그 거친 어머니 손에 가니까 이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한 번은 어머니 등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그 금이 착착 갈라지고 갱이가 비킨 그 손으로 등을 등짝을 쫙 긁으니까 어휴 시원해라. 등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손맛이 꼭 무슨 맛 같으냐면요, 옥수수 꽝탱이 꼬쟁이 꽂아가지고 등 긁을 때 그 맛이. 그거 아세요? 그럼 이제 어머니 손에 그 뭉쳐진 실 타래가 어머니 손에 건너졌는데 어머니가 살살살 푸는데 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술술. 나중에 보니까요 실 조금 버려진 것 말고는 다 풀어서 감으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손은 약손, 뭐 어머니 손은 무슨 손 그러는데 내가 문제를 지고 풀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나에겐 지혜도 없고 나에겐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 손에 넘겨지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풀어지잖아. 그리고 때로 종들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보면 꼭 어머니 손에 그 실타래가 풀어지듯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기에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뭘 맡기기를 원하셔요? 따라해봐요. 내 인생 전부를. 뭘 맡기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네 인생 전부를 좀 맡겨봐. 일부분만 맡기지 말고 난 네가 섭섭하다. 나는 네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데 넌 왜 한두 가지만 맡겨? 네 인생 전부를 통째로 다 한번 맡겨봐.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야, 이 문제를 맡겼는데 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 문제도 맡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감사하다. 세 번째 문제도 턱 맡겼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네. 네 번째 문제도 맡기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으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은혜 입은 것으로 감사하구나 하고 머물러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간 기쁜 소식지를 더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제목이 내 마음에 크게 보여졌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제목이 제 마음에 크게 보였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따라해봐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저 학생은 존이라고 따라하지도 않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제목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리고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어? 내게 질문을 던졌어. 저는 답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을까? 나는 언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저번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은혜 입은 게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몇몇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했어. 우리는 신앙을 좀 막연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분명한 마음의 선을 긋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원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한 마음의 선이 지어지고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건데 누구나 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제목은 내게 질문을 던졌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 있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제 마음을 더듬어 보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 내가 몇몇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도 이런 문제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건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 마음에 구분할 때도 많고 이런 죄는 주님이 씻어주실지 몰라도 이제만큼은 안 돼 하고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그 무게가 중한 죄라 할지라도 능히 사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선을 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4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는 꿈을 두 번 겹쳐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의 말은 새악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일곱 이삭을 또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올 텐데 7년 흉년 기간 동안 7년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바로왕이 총리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이 애굽은 망하는 거구나 이제 나에겐 방법이 없구나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어떤 방법도 바로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황제일지언정 자신에겐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잘뿐이니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왕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만약에 바로왕이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재앙이 찾아오고 때로 재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계를 만나지만 이제 바로 왕처럼 내 마음의 왕국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슬픔,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면 슬픔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지.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캠프를 하지 않고 올 1일에서 4일까지 박 목사님이 러시아를 방문하시는데 모스크바, 바로니시, 페름이라는 세계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립싱크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유럽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 립싱크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공연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왜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러시아가 클래식의 나라인데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데 클래식 음악을 립싱크로 와서 해가지고 되겠나? 통하겠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해야 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해야 됩니다. 하고 작년 1월달부터 꽃노래를 불렀는데 9월달 되니까 그게 꽃노래로 끝날 뻔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이번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지 않으면 저 앞으로 러시아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나 이야기를 준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페름이라는 도시에 3,400개 오순절 계통 교회 대표자인 총회장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서 안나 이야기 칸타타 공연을 했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이 각국 대통령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번에 합창단 숙소 그리고 목사님 숙소 차량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올해는 2막 안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탄생 1막도 하십시오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긴 하는데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러시아 전 도시를 다 돌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하세요.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다 얻게 하시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바로 이 애굽의 황제인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모든 고난을 내어주고 애굽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의 왕국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게 된다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복되고 귀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